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같이 하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고요. 동일하게 마태복음서에서 8장 18절 20절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아한 어떤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8장이지만 앞으로 거슬러 가서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0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어되 인자는 무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언뜻 이 대화를 보면서 한 서기관이 율법학자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이 고백은 귀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20절에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내면을 아시는 그 주님에게 노출된 이 서기관의 내면 동기가 드러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나를 오해하여 다른 동기로 나를 따르려고 내가 어디 가든지 따라오겠다고 제자 되겠다고 했는데 다시 살펴보라 이런 도전을 합니다. 이 서기관이 어디에서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저는 따르는 제자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여기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쌓여 있습니다.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리고 이어서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2절에서 한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며 명령하여 즉각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나병이라는 것은 치유불능의 병이거든요. 그것을 안수하여 명령하니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이 장면에서는 그 현장으로 가시지도 않아요. 단지 말씀으로 선포하는 즉시 그 시간에 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립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는데 그때는 누운 것을 보시고 손을 만지시니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그냥 일으키면서 열병이 떠나요. 그리고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데려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이 서기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당신께서 어디 가시든지 따르는 제자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무리 둘 곳이 없다. 내가 보기에는 이 세상의 안락과 사람의 칭송과 존경을 확보하고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삶인 것처럼 왜 사람들이 이처럼 가는 곳곳마다 무리에 의해서 에워싸인 칭송의 대상이 되니까 그런데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단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한 단어 표현을 쓰십니다. 20절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때로 어떤 구절의 진리를 밝히실 때 이중 의미를 가진 표현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문자적인 표현과 그게 내포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바로 오늘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서기관에게 머리 둘 곳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문자적인 그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여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낸 나는 머리 둘 만한 집마저 없는 그러한 여정을 걷는 섬기기 위해서 온 자다. 나를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가 예비되어 있는 그 삶이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집이 없을 것이다. 그게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처할 곳이 없는 그 문자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이후에 신약 성경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라고 말할 때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의지, 그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열정을 표현하는 차원에서 말하실 때 머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뭐요? 머리시라 했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도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주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구성하여 그런데 이 지체를 지휘하시고 이 지체가 이렇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행하도록 그분의 의지가 반영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표현을 쓰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지칭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단위예요. 이 지역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될 만한 지체인가? 이곳에 예수님의 생각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셨을 때 그분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 그분의 감정, 그분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열망 같은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얼마나 반영되는 그분이 머리가 되시는가. 오늘 성경 본문 처음에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은 모든 세계 지역교회를 향해서 머리 되신 주님의 열망을 아주 간곡하게 표현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머리시기 때문에 그 지체를 향해서 어떤 의도가 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 마음, 생각, 열망 있을 것이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 머리에서 나오는 어떠한 열망과 생각, 가치들이 나의 지체 하나하나를 통해서 표현되거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섭리적인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표현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잠시 다시 한가 보시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인데 그리스도의 교회에 정말 간곡한 중대한 의미를 지닌 당부와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권자, 이 말씀에 명령하신 명령 권자는 누구신가?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19절, 20절에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명령 권자의 약속은 무엇인가? 이 세 파트를 잠시 보겠습니다. 먼저 18절에 명령 권자가 누구시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래서 세상의 이름을 가지고 호흡하는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최상위 권세, 최고의 권위. 다른 성경 말씀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부분을 심각하게 저와 여러분은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 삶을 향해서 뭔가 생각이 있으신데, 열망하는 것이 있으신데, 그분이 의지가 있으신데, 나를 향해서. 그것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그거 무시하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꾸려가는 삶은 영혼 가운데서 후회와 연결된다는 거죠. 오늘 이 명령권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최고 권세이기 때문에 그분이 당부하시는 유언과도 같은 이 명령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한번 잠잠한 마음으로 귀담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를 따르는 제자 삼으라 입니다. 여기 네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너희는 가서, 가다라는 동사 나오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 삼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 베풀다라는 동사. 그리고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 동사는 무엇인가 하면은 가르치라 지킬 수 있도록. 지키다는 것은 to 부정사로 되어 있어요.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 내게 명령처럼 보이는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는 것이고, 제자 삼는 것이고, 세례 베푸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이 네 개 중에서 모든 문법이 그렇지만은 네 개 명령이 있으면 전부 다 네 개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주 명령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가는 것일까? 제자 삼는 것일까? 세례 베푸는 것일까? 가르치는 것일까? 제자 삼으라가 헬라어 원문의 주 동사입니다. 나머지 세 개 동사는 가서 사람들에게 침투하여 전도하여 복음을 전하여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지막 가르치는 것입니다. 명령권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제자 삼으라. 사람에게로 가서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그 사람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증표를 남기고 구원받은 그 사람을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 삶 가운데 거룩한 목표를 두고 살게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자 삼는 사역의 내용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침투하는 것입니다. 침투한다고 하니까 좀 뭔가 왠지 엄숙하고 무거운 생각이 드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을 믿는다면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삭제된, 제외된 세상이 얼마나 어두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맛에 조금 이상이 있을지라도 소금이며 빛 밝기가 그렇게 환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빛인 것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이 죄악이 많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수도원으로 도피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개인적인 영성을 위해서, 영적 충만을 위해서 일시적인 그 수련의 기간을 가진다든지 수도원 생활을 한다든지 그것은 이해됩니다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등지고 세상으로부터 절연된 상태의 수도원 같은 곳에 몸을 피신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그리스도를 전하여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결혼식과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나에게 서로 헌신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행위가 결혼식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종살이 했던 악한 영의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나를 알고 있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 네 그룹의 존재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중차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세상에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이지만 새로 거듭날 필요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가 도덕적인 삶을 살든지 괜찮은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2019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영혼, 그런 마음이 드는 두 사람을 이름을 적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 성경 갈피에 이렇게 넣고 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사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어떤 삶 가운데 순종을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대상이 한국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한, 아, 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정말 저 사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과 함께 영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옛날에 2, 3년 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시도를 했지만 그 사람의 완악한 마음과 거절한 마음 때문에 혹시 중단된 적이 있다면 다시 그 사람의 이름을 적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진리를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에요. 너희는 가서 이렇게 이렇게 전하고 난 다음에 세례 받은 그 사람에게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 영역에 있어서 손 놓고 있는지, 그래서 한국교회를, 한국 사람들이 거룩한 도전을 느끼거나 경외감을 느끼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 번째 단계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이 영역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약한지 몰라요. 어떤 부분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가르침, 염려하지 않기, 용서 연습하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낙담하지 않고 기도하기, 섬김 받는 대신에 섬기는 종의 자세 취하기,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 수많은 살라는 명령들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약 서신서와 그 외 신구약 성경에 게시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20절 이러한 과정에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제자 삼는 과정에 다가가고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 지역 복음화를 시행할 때 사도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도시를 갑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와중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삼는 그 와중에 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대적하여 비방합니다. 그날 밤 주께서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내가 입을 열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분명하게 함께 계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하시니라.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나의 당시 영적 상태는 충만하지 않아요. 근데 어쩌다가 불신자나 아니면 어떤 대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관해서 어떤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변정하는 현장에 내가 어떻게 연루가 되게 되었어요. 말을 하다가 보니까 내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져요. 이 말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은 주님에 대해서도 좀 실망하는 마음이 있고 시큰둥했었는데 대화를 하는 중에 이상하게 내 눈에 눈물이 고이는 그런 체험을 한 적 있습니까? 내가 막 목소리가 떨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 주님을 변호하고 주님의 입장을 대변자가 되어서 막 저 사람과 격론을 벌이는 그러한 경험이 없었나요?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현장에 계세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며칠 전만 해도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던 그리스도인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으로서 희미하게 맹목만 유지하고 있을 때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을 소개하고 제자 삼는 과정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받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 적용과 건면하고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물이 들 곳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분의 생각이 흘러나오는 표현되는 그분의 아이디어, 그분의 전략,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 그분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실 때 그 길을 가는 것. 그 중에 모든 지역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하나의 큰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머리 대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직장과 일터에서 말과 행동에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사람에게 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행동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쉽게 짜증내고 분노하면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를 상실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육신의 어떤 모습으로만 행동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일터에서 법을 어기는 것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터에서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만 챙기는 태도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보험전도의 걸림돌이 됩니다. 이것에 마음을 쓰십시오. 두 번째, 거룩한 기대를 함에 영혼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한 영혼의 가치와 잠재력은 정말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큽니다. 한 영혼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한 사람을 볼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피어날지를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기대를 하며 영혼을 두고 기도를 하시는데, 자그마한 사과씨 하나에 그 안에 사과가 얼마나 감추어져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도바울이 지금 터키 지역에 남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루스트라라는 곳에 한 도시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10대 청소년 하나를 만나요. 그리고 20몇 년이 지난 다음에 빌립보 교회에 로마 옥중에서 그 교우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2장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강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을 예로 들까 하면서 그 10대 청년을 듭니다. 디모데입니다. 20몇 년 전에 그 디모데 10대 청년이 17살이었는지 18살인지 모르지만 그가 복음에 반응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이런 사람으로 완성될 줄 몰랐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그 대상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킬지, 어두운 나라에 어떠한 거대한 거룩한 철퇴를 날릴지 몰라요. 그래서 기대하면서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삶을 사람, 그 사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제자 삼는다 그렇게 하면은 이 거창하고 또 제자 삼는 사회가 헌신된 단체에 어떤 위탁을 하는 그 개념을 갖기 쉬운데 아니에요. 제자 삼는 사역은요, 그 제자 삼는 대상보다 한 서너 발자국만 앞서가면 됩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전혀 모르면 나는 성경을 조금만 알면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기적으로 만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람 보내주세요. 이 만남은 너무 중요합니다. 제 생애 가운데에도 이 만남을 통해서 제가 영향을 받고 임팩트를 끼쳐서 저를 통해서 제자화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 이거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 만남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먼저 여러분들이 3개월 정도를, 이거는 영혼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와는 별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기도하십시다. 1월달, 2월달, 3월달 기도해보세요. 기도하실 때 매일 기도하시는데 이런 사람 보내달라고 하세요. 이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하세요.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 기꺼이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 논쟁적이지 않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첫 번째 뭐라고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마음 가진 사람. 두 번째는 기꺼이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 세 번째는 논쟁적이지 않은 열린 마음 가진 사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만나서 교제하시고요. 나눌 내용은 아주 뭐 다양합니다. 1대1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읽고 있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 형식으로 나눠도 되고요. 지난주 설교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물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성경 공부 반에서 사용했던 그 교재 있잖아요. 그것을 내게 맞는 방식으로 한두 챕터만 이렇게 가지고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요즘 사업 어떻게 되십니까? 무엇이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무언가를 내가 완성시켜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만한 영적 거인이 되었을 때, 그것이 5년, 10년 뒤일지 모르겠죠. 지금은 내가 그를 도왔지만은 10년 뒤에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어떤 삶의 지혜로운 조언이 필요할 때, 누구 찾아가지? 누구 찾아가지? 아, 이 형제 찾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영적인 역전이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제자 삼는 현장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대통령 선거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살림을 어떤 대통령이 뽑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의, 그 영혼의 영혼은 엄청나게 큰 단위입니다. 그 한 사람이라는 그 영혼의 데스티니에 내가 기도로, 시간 할애함으로 그의 영혼 건축의 데스티니가 달라질 수가 있다면, 그 근육한 변화를 일으키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작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 20절에 외우는 분들 몇 분 계시다고 제가 압니다만,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주님께서 머리에서 명령하신 이 당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습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 나오는 유명한 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은 영혼 가운데서 메아리 칠 것이다. What we do in life echoes in eternity. 너무 진실이에요. What we do in life echoes in eternity.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는 선택, 어떻게 시간 쓰느냐, 내 열정 어디에 투입하느냐, 영혼 가운데서 메아리 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움직이는 것, 그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 같이 움직이시고 같이 그 리듬을 타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그런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